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은 어떤 형태의 북한 침략이나 도발도 용인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제47차 안미 한미 안보협의회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핵과 생화학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이른바 4D 작전계획 이행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와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승인하고 사이버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훈련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심을 끌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으며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양국 국방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두 정상이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합쳐 1시간 40분 동안 회담했으며 단독회담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어린 회담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도 미래지향적인 일한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안보와 경제 문제에 있어 협력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과 한일자유무역협정 등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등도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앙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우즈베키스탄 고대도시 사마르칸트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관리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들 5개 옛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과 미국 사이의 경제와 안보 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안보 분야와 관련해 옛 소련방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재기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등 테러단체들의 자국민 영입활동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이집트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 탑승자 가운데 144명의 시신이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에어버스사가 제작한 메트로제트 A321 항공기는 지난달 31일 이집트 휴양도시 샤르멜쉐이크를 이륙한 지 23분 만에 3만 1000피트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224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러시아인들이며 1차로 수습된 시신 144구가 오늘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당국은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자신들이 항공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는 어제 정부 관리들과 업체 대표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명 호텔이 이슬람 반군단체 알샤바브의 공격을 받아 적어도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호텔 소유주와 소말리아 정부군 지휘관 1명, 국회의원 2명이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카리브해에서 실종된 미국 선박에 대한 해저 탐사 작업이 본격 실시됩니다. 지난달 1일 33명이 탑승한 채 플로리다 잭슨빌을 출항해 푸에르토리코 산후항으로 향하던 미국 선박 엘파로호가 허리케인 조아킨을 만난 뒤 실종됐습니다. 엘파로호의 선장은 선박이 실종되기 직전 송출한 조난신호에서 엔진이 고장나 배가 기울고 물이 들어차고 있다며 구조를 요청했었습니다. 미 해군 측은 탐사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을 밝혀줄 항해 기록 장치가 발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선생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 하시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 또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의 경쟁심을 부추기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 자극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현실에 성취감을 맛보게 한다면, 성공을 맛보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미국 미시간주의 몇 개 고등학교에서요, 공부를 잘하고 또 공부를 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실천하는 학생들에게 성과급을 주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성적 최고 우수자나 우등생 소수에게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요, 성적을 올리겠다고 서명한 다수의 학생들이 목표를 이루면 학교에서 용돈을 줍니다. 액수도 적질 않습니다. 학기당 200달러씩 1년에 총 400달러를 준다고 하네요. 바로 챔피언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서 목표를 이루게 하는 것인데요. 한 학교는 재학생 1,800명 가운데 400명이 가입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다른 한 학교는 이미 6, 7년 전부터 이 챔피언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프로그램 가입자 4명 중에 1명이 용돈을 탔고요. 또 목표치만큼 성적이 안 올랐지만 적어도 가입 학생 10명 중에 6명은 성적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챔피언 프로그램을 위해서 학교 전체가 팔을 걷었는데요. 선생님은 물론이고 경비원까지 나서서 학생들의 상담자로 등록하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두고 동기부여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고요. 학생들에게는 흥미를 자극하는 당근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뉴스 따라잡기 시간으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이 시각 현재 기온 13도에 구름 잔뜩 끼었는데요. 낮 기온 1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1월 3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에 안개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 9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6도에서 18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요. 신의주 맑습니다. 6도에서 17도. 개성 역시 맑겠습니다. 5도에서 18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Everly Brothers가 부릅니다. All I Have to Do is Dream. 들어보시죠. Dream. Charms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Dream, dream, dream when I feel blue in the night and I need you to hold me tight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I can make you mine, taste your lips of wine anytime, night or day. Only trouble is, gee whiz, I'm dreaming my life away. I need you so that I could die. I love you so, and that is why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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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 I can make you mine, taste your lips of wine anytime, night or day. Only trouble is, G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지난주 미국 정부가 시리아에 특수부대 병력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 정부,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버드 법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미국 내 판례집을 전산화해서 일반에 무료 공개할 방침이란 소식, 또 미국 프로야구 최강자를 가리는 월드시리즈 경기에서 캔자스 시티 로열스 팀이 우승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요, 지난 금요일이죠, 10월 30일에 시리아에 소규모 특수부대 병력을 보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죠. ISIL을 격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데요. 50명 내외의 특수부대원을 파병한다는 건데, 자, 이 같은 계획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 후보들의 반응 어떤가요?
네, 지난 주말 여러 공화당 후보가 이 선거 유세와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미군 특수부대 파병 계획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그 ISIL에 맞서 싸우고 있는 시리아 반군을 돕기 위해서 이 특수부대를 파견한다는 건데요.
네.
이 마르코 루비오 후보와 제프 부시 후보, 칼리 피오리나 후보가 모두 이 미국 정부의 파병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병력 규모가 너무 적다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각 후보별로 얘기를 들어보죠. 먼저 지난 수요일에 10월 28일에 열린 공화당 후보 TV 토론회의 승자로 여겨지고 있는 후보죠. 루비오 상원의원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에 반드시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either they win or we do. They're not going to stop in Syria. They're not going to stop in Iraq. These people have to be defeated. And you have to defeat them by denying them.
네, 루비오 후보는 ISIL이 이기든지 우리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했는데요.
네.
ISIL이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ISIL을 반드시 격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앞으로 어느 정도 병력 규모를 더 늘려야 할지 모른다면서 대규모 지상군 파병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중동 국가들을 좀 더 결집시켜서 ISIL에 맞서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루비오 후보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문제에 대해 확실한 전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제프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어제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특수부대 병력을 파견하기로 한 것을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이 수렁에 빠져선 안 된다면서 ISIL과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정권을 몰아낼 수 있는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후보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죠.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 패커드 최고 경영자 의견도 들어보죠.
네, 피오리나 후보는 어제 폭스 TV에 출연해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는데요. 다소 늦은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은 이번 파병 계획을 크게 비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어제 폭스 TV 인터뷰에서 미군 특수부대가 이길 가능성이 없는 전혀 없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나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번 움직임은 모든 면에서 실패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쪽은 어떤가요?
네, 유력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제한적인 소규모 파병에 좋은 점이 있다고 보면서도 중동에서 미군이 대규모 지상전을 벌이게 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도 대규모 파병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네.
샌더스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But here is my nightmare. My nightmare is that the United States once
네,
again.
샌더스 후보는 미국이 또다시 끝없는 전쟁의 수렁에 빠지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뿐 아니라요, 전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죠. 하버드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흔히 하버드법대 또는 하버드 로스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버드법대가요, 지금 아주 뜻깊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버드법대 하면 전 세계 지성의 산실이라고 하는 하버드대학교에서도 가장 머리 좋은 수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네.
그런데 하버드법대가 지금 소장 중인 미국의 모든 판례 집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름하여 프리더 로 프로젝트인데요.
네.
하버드 법대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걸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하버드 법대 도서관은 뭐 그 명성만큼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하버드 법대 도서관은 초대 학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랭델의 이름을 따서 랭델 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네.
랭델 도서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서적과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미국 의회 도서관 다음으로 가장 많은 법률 서적과 자료를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법률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판례집이라고 하셨는데요. 미국의 재판정에서 나온 판례들은 모두 다 전산 작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시절, 그러니까 연방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재판 사례에서부터
네.
지난 200여 년 동안 각 주에서 나온 판결이라든가 연방 대법원 판결 등과 같이 이 하버드 법대가 갖고 있는 미국에서 나온 판결은 거의 모두 다 전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책으로 약 4천여 점, 4천만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라고 하니까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방대한 판례들을 일반에 무료로 공개하는 건 또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일반에 공개되는 판례집들이 있긴 한데요. 대개는 다 돈을 받고 공개되는 것들입니다.
네.
이 마사미노 하버드 법대 학장은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이런 자유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의무 같은 걸 느꼈다고 말했는데요.
네.
도서관이라는 본래의 설립 목적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지식을 축적해가는 곳이라면 이번 하버드 법대의 프로젝트는 도서관 본연의 임무를 하는 뜻깊은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총 한 4천만 페이지 분량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전산화 작업은 어느 정도나 이뤄졌나요?
네, 현재 하버드 법대 도서관 산하에 있는 연구소에서 초고속 스캔 장비를 이용해서 일주일에 약 50만 페이지 정도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요. 그렇게 스캔된 각 판례의 내용들은 하버드 법대와 이번 프리더 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법률 전문 인터넷 회사인 Ravel Law로 읽기 가능한 파일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판례들은 오는 11월이면 온라인에 다 올릴 계획이고요. 이 뉴욕주 것도 올 가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주들 건 언제면 다 볼 수 있을까요?
네, 2017년 중순경이면은 모든 게 다 전산화돼서 검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이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전문가들이겠죠.
네.
그리고 큰 대형 로펌 같은 곳은 별 상관이 없겠지만 이 돈이 없어서 마음껏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중소 법률회사, 변호사 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가난해서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스스로 법을 알아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게 바로 이 인터넷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첨단 기술이 법률의 지형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끝으로 스포츠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죠. 미국 프로야구 최강자를 가리는 월드 시리즈에서요. 이 캔자스 시티 로열스 팀이 우승을 거뒀다고요?
네. 캔자스 시티 로열스가 어제 열린 월드 시리즈 5차전 경기에서 12회까지 가는 연장전 끝에 뉴욕 매츠를 7-2로 눌렀습니다. 캔자스 시티는 어제 승리에 힘입어서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우승컵을 안았는데요.
네.
이 월드 시리즈는 7전 4승제로 이 두 팀이 총 7번 경기를 치러서 먼저 4번 승리하는 팀이 우승하는 방식 아닙니까?
네.
네, 캔자스 시티는 1차전과 2차전을 이긴 뒤에 3차전에서 뉴욕 매츠에게 승리를 한번 내줬지만 다시 4차전과 5차전을 연이어 이기면서 우승컵을 포기 않았습니다.
네, 이 캔자스 시티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한 게 상당히 오랜만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지난 1985년에 우승한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30년 만에 다시 우승컵을 안은 건데요. 네. 통산 두 번째입니다. 캔자스 시티는 지난해에도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었습니다만 캔자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맞붙어서 7차전까지 갔는데 3승 4패로 아깝게 준우승에 그쳤거든요. 네. 올해 그 한을 풀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 이 캔자스 시티 로열스라고 하면은 역전의 명수라고 하죠. 네. 어제 경기도 역전승이었죠.
네, 맞습니다. 캔자스 시티는 어제 1회와 6회에 뉴욕 매츠에게 점수를 허용하면서 8회 말까지 0-2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회 초에 동점을 만들면서 지던 경기를 살려낸 건데요.
네.
연장 12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12회 초에 무려 5점을 몰아서 얻으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 어제 경기는 상대팀인 뉴욕 매츠의 홈 경기장에서 열렸는데요. 이 뉴욕 매츠는 지난 1969년과 1986년에 월드 시리즈 우승컵을 안은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월드 시리즈 우승을 노렸지만 안방에서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월드 시리즈가 어떤 경기인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죠.
네. 미국 프로야구를 보통 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또 줄여서 MLB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한국어로는 미국 프로야구 연맹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아래 내셔널 리그와 아메리칸 리그 이 두 리그가 있고요. 각각 15개 팀이 각 리그에 속해 있는데요. 그해 내셔널 리그와 아메리칸 리그 우승팀이 맞붙어서 승자를 가리는 경기가 바로 이 월드 시리즈입니다.
네.
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총 7번 경기를 치러서 먼저 4번 이기는 구단이 우승하는 거죠.
네. 자, 한 팀이 한 해 치르는 경기가 162차례나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월드 시리즈 경기에서 우승하는 게 실력도 실력이지만 또 운도 따라야 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각 내셔널 리그와 아메리칸 리그가 이 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세 지구로 또 나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구별 승자 결정전 또 챔피언 결정전을 거쳐서 승리한 팀이 월드 시리즈에 진출하는 거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요즘요 북한이 e스포츠 다양화를 추구하면서 야구도 소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미국에서는 야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야구를 가리켜서 America's pastime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뭐 미국의 오락이란 뜻인데요. 그만큼 이 미국 미국인들이 좋아한다는 얘기죠. 이 미식 축구, 농구와 함께 미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운동 경기가 바로 야구인데요.
네.
야구장에 가보면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이 남녀노소 모두가 나와서 즐기는 걸 볼 수 있는데 어제 월드 시리즈 경기를 끝으로 해서 올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경기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존 베이너 연방 하원의장이 10월 30일부로 정계에서 물러나 야인이 됐습니다. 존 베이너 의장은 은퇴 하루 전인 29일 하원에서 눈물의 은퇴 연설을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폴 라이언 신임 의장을 소개한 후 동료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The Honorable Paul D. Ryan of the state of Wisconsin, having received a majority of the votes cast, is duly elected as Speaker of the House.
네, 베이너 하원 의장이 사퇴하면서 백악관이 빅4라고 불렀던 의회 지도부 4인방에도 변화가 생기게 됐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이 미국 연방의회 지도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미 연방의회 지도부 빅4 누구를 말하는 건지요? 한 명은 알겠습니다. 연방 하원 의장이겠죠.
네, 맞습니다. 의회 지도부 4인방은 하원 의장과 하원의 소수당 원내대표, 또 상원 다수당의 원내대표와 상원 소수당의 원내대표 이렇게 4명이 되겠는데요. 하원 의장은 존 베이너 의장에서 40대의 젊은 정치인 폴 라이언 의원으로 교체됐고요. 현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의원입니다. 이 상원 역시 현재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미치 맥코넬 의원이고요.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해리 리드 의원입니다.
네. 뭐 이름만 들어도 거물급 정치인들이라는 걸 알겠는데요. 네. 자, 이들이 바로 의회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들 4인방이 함께 활동한 게 지난 2007년 1회부터라고 하니까 거의 9년 가까이 됩니다.
네.
의회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다수당 원내대표가 됐다가 소수당의 원내대표가 되기는 했지만 말이죠.
네.
또 지난 2013년은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 상황을 가리키는 일명 셧다운 사태 등 위기 상황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이 국정을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의회 지도부 4인방의 역할이 뭔지 각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원의장, 뭘 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하원의장을 영어로 Speaker of House라고 하는데요. 의장은 하원의 행정 책임자이자 수석 의원입니다. 연방 하원은 각주 주민들이 2년마다 선출하는 의원들로 모두 435명이거든요.
예?
하원의장은 이렇게 선거에서 뽑힌 전체 하원 의원들을 대표하고요. 또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데 있어서 부통령에 이어 서열 2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만큼 권한도 막강하죠.
예, 하원의장은 입법 현안을 조정하고 발의된 법안을 어떤 위원회가 다룰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한 규칙과 토론 방식을 전하는 위원회인 의사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이 의원의 대다수를 또 배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상원에서 하원의장격인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보다 이 하원의장 의 힘이 더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원의장이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아니지만 하원의 다수당 의원 가운데서 주로 선출되죠.
네, 맞습니다. 하원의장이 꼭 의원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요.
네.
지금까지 역대 하원의장은 모두 현직 하원의원이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원 전체 회의에서 구두투표로 의장을 뽑는데요. 민주공화 두 당이 각각 의장 후보를 내고 투표를 하지만 이 다수교 투표니까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당에서 낸 후보가 의장이 되는 거고요.
네.
하원 다수당의 1인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어떤 자리인가요?
예, 이 하원의 다수당과 소수당 원내대표 자리는 의회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더불어 이 각 당의 단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세기부터 도입됐는데요.
네.
원내대표는 2년에 한 번씩 의원총회 투표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이 소수당 원내대표는 하원 내 야당 지도자로서 다수당, 그러니까 여당의 1인자인 하원의장을 상대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소수당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1인자인 하원의장에 이어서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수당 원내대표와 기본적인 역할은 비슷한데요. 법안 투표 일정을 조정하고 연간, 주간, 그리고 매일의 법안 안건을 계획하는 일을 합니다. 이 소수당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소수당의 의견과 정책이 무시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고요. 소수당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 의회 지도부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상원 지도부의 역할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상원에서 하원 의장격인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어떤 자리입니까?
네, 이 상원의 원내대표 자리는요, 1920년대 들어 공식적으로 지명됐는데 의회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원내대표들은 각 당의 정책에 대한 대변인 역할을 하는데요. 자, 우선 다수당 원내대표는 위원회 의장들과 고위 당직자들과 함께 협의해서 법안 처리 일정을 짜고 또 매일의 법안 일정에 관해서 의원들에게 공지하는 역할도 하지요. 또 법안에 배정된 토론 시간에 대해서 다수당과 소수당의 의견이 갈릴 때 이를 조정해서 만장일치 합의를 끌어내는 일도 합니다.
네, 그럼 상원의 소수당 원내대표의 역할은 뭔가요?
네, 소수당의 원내대표 역시 소속 정당을 대표해서 정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요. 다수당의 독단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수당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력하며 이견을 조율을 합니다.
네.
각 당 원내대표들은 또 상원회의장의 정중앙 제일 앞자리에 앉고요. 법안 논의나 투표 시 각 당의 정책을 조정하고 또 각 당의 표를 집결하는 역할을 하지요.
예. 그리고 원내대표 아래 원내총무라는 직책도 있는데요.
네.
원내총무를 영어로 whip 그러니까 채찍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표현은 과거 영국의 여우사냥에서 나왔는데요. 이 사냥개를 이끌고 여우사냥에 나선 몰입꾼은 이 무리와 떨어지려는 사냥개를 채찍으로 때려서 무리로 돌아오게 했다고 합니다.
네.
원내총무를 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내총무의 역할이 이런 사냥개 몰입꾼과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원내총무는 각 소속 정당 의원들의 뜻을 집결하는 일종의 행동대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케빈 메카스 의원과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스 의원 역시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의 원내총무 출신입니다.
네. 자,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의회 지도부는 한마디로 국정 운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앞에서 또 뒤에서 발로 뛰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네.
자, 9년 가까이 지도부 4인방으로 활동했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은퇴했고요. 해리 리드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도 내후년에 은퇴를 한다고 하던데
네.
의회 지도부에 앞으로 계속 변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의회 지도부 4인방은요. 아주 다른 배경과 성격 그리고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결국엔 성공적으로 의회를 이끌었지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4인방을 악단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활발한 펠로시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악단에 활기를 불어넣는 이 기타주자로 조용한 성격의 맥코널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조용히 연주를 받쳐주는 베이스 기타 주자로 이 리드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조용히 압박하는 드럼 주자로 또 베이너 하원 의장은 열정을 다해 노래하는 가수와 같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들은 고도의 기교가 필요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거죠. 물론 멋진 공연을 보여주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요.
네.
이 폴 라이언 의원이 새로운 하원 의장으로 취임했듯이 미 의회가 지속하는 한 또 다양한 정치인이 지도부 자리에 오르게 될 텐데요. 마치 악단이 연주를 하듯 앞으로도 지도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협력해 나가길 많은 미국인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 의회 지도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스티브 타일러가 부릅니다.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 들어보시죠.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지난 시간엔 미 연방 대법원에 대해 알아봤었죠?
네, 특히 대법원 청사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배경과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네,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사법 제도를 상징하는 곳인데 이 청사가 세워진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1930년대에 들어와서 세워졌는데요. 그전에는 대법관들이 대부분 집에서 일했고요. 이 모일 때는 의사당의 빈방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하워드 테프트 대법원장 때 이 청사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예. 자, 대법원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용어는 뭔지 들어볼까요?
E is for Electoral College.
네,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인도나 부룬디 같은 나라에도 선거인단 제도가 있긴 한데요. 미국과 똑같진 않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만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4년에 한 번씩 11월이면 미국 유권자 수천만 명이 투표소를 찾습니다. 다음 4년 동안 미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선거용지에 올라있는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투표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이날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고 닐 테너일 휴스턴 대학 교수는 말했습니다.
When you are voting for president,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는 말이죠. 특정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선거인에게 투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이 뽑는 간접선거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11월 선거 당일 밤에 거의 결정됩니다. 개표 결과를 지켜보다가 패색이 짙어지면 패자는 침울한 얼굴로 패배를 시인하고요. 승자는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승리를 선언하는 연설을 합니다.
Tonight,
하지만 형식적으로 실제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12월에 열리는데요. 각 주의 선거인단이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인단은 각 당의 지명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테너일 교수는 말했습니다.
정당이 선거인단에 들어갈 사람들을 뽑습니다. 선거인은 특정 후보를 뽑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죠. 연방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은 선거인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선거인으로 뽑히는 건 아주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당을 열렬히 지지하는 충성스러운 당원들이 선거인으로 지명되곤 하죠.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선거인과 대의원은 다르다는 겁니다. 대의원은 전당대회에 그주 대표로 나가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사람이고요. 선거인은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12월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람입니다.
Help you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270.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는 마법의 숫자입니다. 현재 미국 선거인단의 총수는 538명인데요. 연방 하원의원 수 435명과 상원의원 수 100명을 합친 535명, 여기에 워싱턴 DC 대표 3명을 더해서 538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38명의 딱 과반수가 되는 270명을 확보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건데요. 제임스 서버 아메리칸 대학교 정보학과 교수의 설명입니다.
각 주마다 선거인단이 있는데요. 선거인단 수는 각 주의 하원의원 수에 상원의원 2명을 더한 것으로 주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하원의원 수가 53명이고 상원의원이 2명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가 55명이죠. 캘리포니아주는 승자 독식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선거인단 55명을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당선되는 선거제도가 아닌 거죠.
미국 대부분 주는 캘리포니아 주처럼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브라스카 주와 메인 주는 예외입니다.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인을 분배하는데요. 미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한 걸까요? 스티븐 웨인 조지타운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의 설명입니다.
미국 건국 당시 대통령 선출 방법으로 세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럴 경우 대통령의 의회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독립성을 가지려면 굉장히 임기가 길어야 하고 재선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재선에 나갈 수 있어야만 좋은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할 거란 주장이 나왔죠. 그래서 의회 선출 방식은 제외됐고요. 두 번째 방식은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건데 이 방식은 전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인단이란 타협안이 나오게 된 거죠.
미국 건국 초기에는 상원의원 역시 선거인단을 통해서 선출했습니다. 하원의원만 일반 대중이 직접 투표로 뽑았는데요. 아직 미국 국민의 수준이 직접 상원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하기엔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상원의원 선출 방식은 헌법 수정을 거쳐서 직접 투표로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엘 고어 후보는 일반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보다 40만 표 이상 더 많은 표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서 대통령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미국 역사를 돌아보면 이렇게 일반 투표에서 승리하고도 선거인단 수에 뒤져서 당선에 실패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다시 아메리칸 대학교 제임스 서버 교수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현 선거인단 제도가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일반 투표를 실시해서 거기서 승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요. 그래서 매번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마다 이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오곤 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서부해안과 동북부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요. 미국 남부와 중부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우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지지 후보가 바뀌는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합주에 더 관심을 많이 보이고요. 원래 지지 기반이 튼튼한 주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점도 선거인단 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서버 교수는 말했습니다.
선거인단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미국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연방의회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고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의 주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인단 제도가 불합리한 제도란 비판도 있지만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선거인단 제도가 최선의 방식이라면서 옹호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인구가 적은 주의 권리가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후보들이 뉴욕이라든가 캘리포니아라든가 텍사스, 일리노이처럼 인구가 많은 주에만 신경을 쓰고 인구가 적은 주에 신경을 쓰지 않을 염려가 있죠. 선거인단 제도에서는 후보들이 플로리다주처럼 인구가 많은 주뿐만이 아니라 네바다라든가 네브라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처럼 인구가 적은 주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일렉토럴 칼리지, 선거인단 알아봤습니다. 자,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그런데 혹시 선거인이 변심하는 경우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화당이 지명한 선거인인데 막상 투표에서는 뭐 민주당 후보를 지명한다든가 그런 경우 말이죠?
네, 아주 드물긴 한데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네.
미국 헌법에 따르면 그 선거인이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표를 던질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주는 있습니다. 일부 주는 선거인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면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요. 또 무효표로 처리하고 다른 선거인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에서 이 선거인단 수 270명을 확보하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승자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 270명을 확보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외에 그 제3의 후보가 일부 선거인단 표를 가져갈 경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세 후보를 놓고서 미국 연방 하원에서 투표합니다. 닐 테너힐 휴스턴 대학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그럴 때는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한 주당 한 표씩 행사할 수 있죠.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 하원의원 수가 한 명인데요. 와이오밍주에서 현직 하원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면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집니다. 그 주에서 누가 승리했건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부통령은 상원에서 선출하는데요. 각 상원의원이 한 표씩 행사하죠. 그래서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고 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연방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일이 있었습니까?
네, 1800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승자를 가릴 수가 없어서요. 하원 투표로 넘어갔는데요. 무려 36차례나 투표를 거듭한 끝에 이 토마스 제퍼슨을 대통령으로, 아론 버를 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 대통령을 뽑을 때 얘긴데요.
네.
그 뒤 1804년에 이 수정헌법 12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복잡한 문제점들을 바로잡았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if push comes to shove. If push comes to shove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if push comes to shove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So, were you able to talk to Kyle again about the pile of dirty dishes he always leaves behind? We all know he's been doing this for months.
I did. He said he'll start washing the dishes right away, but we'll have to see.
Come on. We've told him so many times, and he still doesn't do it.
I know, but let's give him one more chance. And if push comes to shove, I'll ask him to move out.
Okay, fine.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묻습니다. 카울한테 항상 먹고 난 지저분한 그릇을 그냥 내버려 두는 데 대해 말해봤니? 몇 달 동안이나 그대로라는 걸 모두 알잖아. 그러자 제가 답합니다. 응, 말했어. 앞으로는 먹고 바로 설거지 하겠대. 하지만 두고 봐야지. 라고요. 이어서 제이슨이 에이, 우리가 벌써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안 하잖아 라고 하자 제가 I know, but let's give him one more chance. And if push comes to shove, I'll ask him to move out. 알아,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도 설거지를 안 하면 그땐 집에서 나가라고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f push comes to shov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So, were you able to talk to Kyle again about the pile of dirty dishes he always leaves behind? We all know he's been doing this for months.
I did. He said he'll start washing the dishes right away, but we'll have to see.
Come on. We've told him so many times, and he still doesn't do it.
I know, but let's give him one more chance. And if push comes to shove, I'll ask him to move out.
Okay, fine.
Today's expression is if, I-F, if, push, P-U-S-H, push, comes, C-O-M-E-S, comes, to, T-O, to, shove, S-H-O-V-E, shove. If push comes to shove. If push comes to shove. This expression is used when the situation is critical or urgent. 네, if push comes to shove에서 push, push는 밀다. Shove, shove는 push보다 강하게 밀치는 것을 뜻합니다. If push comes to shove를 직역하면 만약에 미는 걸 넘어서 거칠게 밀치면 이란 뜻이 되는데요. 따라서 우려하던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또는 더 이상 대안이 없어지면 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안이 없다면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죠? In today's conversation, I told Jason that if push comes to shove, I'll ask Kyle to move out. This means that when the time has come for action, even if it is difficult, I will take that action. Now let's revie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When someone says, if push comes to shove, it means when the time has come for action, even if it is difficult, he or she will take that action. 우려하던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또는 더 이상 대안이 없어지면 If push comes to shove If push comes to shove If push comes to shove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르는 My Funny Valentine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뉴스 투데이 3부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My Funny Valentine Sweet Comic Valentine You make me smile with my heart. Your looks are laughable, unphotographable, yet you're my favorite work of art. Is your figure less than Greek? Is your mouth a little weak? When you open it to speak, are you smart? But don't change your hair for me, not if you care for me. Stay Valentine, stay. Each day is Valentine's Day. Is your figure less than Greek? Is your mouth a little weak? When you open it to speak, are you smart? But don't change a hair for me. Not if you care for me. Stay, little Valentine. Stay. Day is Valentine's Day.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11월 2일 오늘, 영국의 외무장관인 아서 벨푸어가 유대인 금융재벌인 로스차일드에게 편지를 보내 영국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민족적 고향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른바 벨푸어 선언을 한 것입니다.
In 1917, Lord Allenby conquered the Holy Land, and the Jews were promised a national home in Palestine by the Earl of Balfour.
영국의 벨푸어 선언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유대민족 국가를 설립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아랍인들에게는 영국으로부터의 배신을 의미했습니다. 3년 전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은 적대국인 오스만 제국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오스만 제국 내 아랍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시 주 카이로 영국 고등판무관 맥마은이 약 1년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영국의 의지를 후세인에게 알린 이른바 맥마은 선언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917년 오늘 영국이 맥마은 선언과 양립될 수 없는 벨푸어 선언을 발표하자 아랍인들의 분노는 커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중동전쟁의 시발점이 됩니다. 1963년 11월 2일 오늘, 베트남의 초대 대통령인 고딘 디엠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 피살당합니다. 하루 전 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에서 투옹 반민 장군의 주도 아래 쿠데타가 발생했고, 이들 쿠데타 세력은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이후 고딘 디엠 대통령을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A coup in Southeast Asia in what's then known as South Vietnam. The country's leader, Ngo Dinh Diem, and his brother Nhu are killed after they are...
1956년 남베트남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고딘 디엠은 집권 초기에는 여론의 높은 지지와 미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권력을 확고히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고딘 디엠 정권은 점차 독재 정치를 펼치기 시작했고, 이에 남베트남은 붕괴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남베트남의 군부 세력은 DM 정권에 대항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계획했고, 이어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협조를 얻어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베트남은 이후 약 1년 동안 6번에 걸쳐 정권이 교체되는 등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